선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질문 얘기를 했는데 좋은 깨달음에는 좋은 질문이 앞선다라고 네, 말씀드렸죠. 네, 그 주제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앞선 내용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질문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만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아무한테나 질문하신 듯 보이지만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28절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 전이니까 내용이 기억나시죠? 한 서기관의 질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어졌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과 규례들, 즉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다라고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그들이 성경을 손으로 다 복사, 필사했기 때문에 서기관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마태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율법학자가 바리새인들 중 하나였다라는 사실도 밝혔음을 지난주에 알려드렸습니다. 그 서기관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좋은 질문이다. 이 서기관은 좋은 질문자였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질문이 뭐였죠? 모든 계명들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였어요. 이 질문은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 또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이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이라면 할 만한, 할 법한 그런 질문입니다. 이 겸손한 유대인의 질문은 저에게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뭐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물음에 신명기 6장 4절 이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율법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너희라고 하는 가장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선 이 서기관을 좀 당황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제 다투면서 예수님께서 사실 계속 나무라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이 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잠시 당황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귀한 선생님으로 여겼고 배우고자 했기 때문에 아마 곰곰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생님이 웃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셔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거 정말 맞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제가 우리 바리새인들이 지금 당신이 짚어주고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즉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아마도 다른 목적,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욕심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백성들 앞에 서서 얻게 되는 뭐 명예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하면서 이 서기관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 같은 이 선지자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비슷하게 자신의 깨달음을 비슷한 깨달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했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이 제일 없다라고 여기시면서도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가깝긴 하다, 그런데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서기관의 대답에 뭔가 좀 더 필요한 깨달음이 있음을 암시하셨어요. 흐름상 보면 이어진 오늘 본문 처음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은 예수님의 질문,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바로 이 서기관의 답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려는 목적을 가졌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기관의 질문으로 시작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된 가르침을 마가하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도. 그런데 마태는 앞 이야기, 그러니까 서기관이 질문하는 그 이야기에서 이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의 무리에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뒷이야기, 오늘 본문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무리지어 모여있을 때 질문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즉 이 두 교훈은 아마도 같은 비슷한 바리새인들 무리를 의식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질문이어서 앞의 내용과 마태의 그런 기록을 보더라도 아주 가까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합쳐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과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합쳐서 하나의 교훈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럼 보면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요, 예수님의 질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당시 율법 연구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 먼저 말씀하고 있잖아요.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 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거기 많이 속해 있죠. 바리새인들은 왜 그리스도는 어떤 표현입니까? 뜻이 무엇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헬라어, 신약 성경의 용어죠. 구약 성경의 용어는 무엇이죠?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고요. 직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세 직분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름 부는 그런 예식을 했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을 이제 메시아라고 불렀고, 오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즉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시기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은 이제 망해버린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도 망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헬라를 거쳐서 그 이전은 뭐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헬라, 그리스, 이제 로마까지 계속 다른 나라의 다른 큰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독립된 나라, 다윗 때처럼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로부터 아무런 침범을 받지 않는 그런 강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의 예언들은 바로 이렇게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서 강한 나라를 만들 메시아가 이 기름 부은 자가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다윗의 자손에게서 영원한 왕권을 가진 그런 왕이 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2세의 줄기, 다윗의 조상이죠,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인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표현이죠. 이 싹이 모든 사람들의 깃발로 세워져서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이 싹이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나타나거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서 이 가지가 왕이 되어서 메시아죠. 지혜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그로 인해서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메시아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시면 나타나요. 그리고 유사한 예언이 33장에도 나타나죠. 또 에스겔 선지자도 제가 대선지서를 차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목자, 다윗과 같은 왕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이러한 예언에 정말 익숙했거든요. 그리고 익숙하고 이 사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 주로는 왕이겠죠? 그죠? 다윗으로 이제 많이 예표됐을 때는 왕을 기대했을 텐데요.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강력한 그런 왕권 가운데 나라를 하나로 모으고 다윗처럼 그래서 지금 외세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할 그런 메시아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성경에 익숙한 이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자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장차올 메시아는 분명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뭐 가르치고 서로 이것으로 격려하고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질문의 방식으로 그 사실을 끄집어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처음 하신 질문은 바로 이제 이 이어지는 답, 이 질문에 대한 사실 답이 아니라 이 처음에 주셨던 그 질문으로 지금 생각나게 하신 그들의 생각과 사실은 맞지 않는 성경의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보면 36절에 나타나는데요. 36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친히 말하였는데 주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주라고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한 거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주는 메시아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말하는 거죠.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런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려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가 모든 원수들을 다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실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시편 110편의 인용이죠. 우리가 시편 110편을 또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을 끄집어내시면서 그러면 이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메시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경에 능통한,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 능통하고 시편에도 능통하고 구약의 모든 예언에도 능통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도대체 이 시편 110편의 뜻은 무엇이냐를 물은 것이죠. 우리 한번 시편 110편을 볼까요? 찾아보시죠. 시편 110편은 설교 내내 계속 볼 테니까요. 책갈피 같은 걸 껴놓으시고 바로 펼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맡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가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내용이 여러분 딱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사실 지금 한마디로 이 시편의 분위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린다면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를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오늘 이제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셨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그 뜻을 사실 노래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 메시아는 승리하는 왕이에요. 모든 대적들을 발 아래에 두는 그런 왕이죠. 그래서 2절에 주의 권능의 규를 받으시고 주의 원수 중에 다스린다. 이게 사실 다 그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이 주의 권능의 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싸우는 날, 그때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함께 한다는 것이죠. 즐거워 현신한다. 함께 이 싸움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청년들처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메시아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승리를 함께 누린다고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항상 우편 앉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로 하여금 그를 대적하는,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모든 이들을, 모든 세력들을 굴복시켜서 그의 발 아래 밟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메시아에게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이긴 이 승리에,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하셔서 즐겁게 참여하게 해서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메시아를, 이 그리스도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70인용을 주로 이제 텍스트로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라는 그 말 속에 다 주님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 여호와를 주로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라는 그 성호를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님 주님 불렀거든요. 그렇게 또 기록을 했거든요. 필사를 할 때 그것을 그대로 이제 70력을 받아서 주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세번역 성경만 보더라도요, 이 메시아하고 하나님하고 사실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별은 되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과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이름으로 구별되지만 사실상 동격의 존재로 이 다윗이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러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만 붙들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느냐, 더 신령한 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사실상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내 주라고 칭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특별함, 이것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밝히고자 하시는 신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를 그토록 노래했는데요, 그토록 기다리게 했는데요, 근데 이 메시아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왕이 아니라 실은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다윗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부르는 사실상 하나님인 존재,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노래하였고 주님께서 그 점을 언급하고 계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분명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으로는 나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의 본질은 사람 이상인지라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높이 치켜세웠던 그러한 울림에 합당한 성품을 가진, 존재성을 가진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실을 역시 깨닫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또 로마서 1장 3절 이하에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나 그러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바로 그분이 성경이 그토록 고대하게 했던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질문이 좋은 깨달음을 낳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도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은 반문이라고 하실 텐데요, 이것도 너무나 큰 깨달음을 우리로 얻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질문들은요,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이냐. 실제로 마태가 오늘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가 기록한 내용에 보면 마가가 기록한 것보다 좀 더 내용이 많거든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신 질문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질문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시작해요.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너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다윗의 후손,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대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인간적인 수준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강성함,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는 것, 이 모든 것도 그냥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뭐 세력을 갖고, 군사력을 갖고, 경제를 갖고, 다른 나라들보다 더 세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는 이 정도의 상황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며 다가갔죠? 우리의 왕으로 삼자.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음식을 무한정으로 내놓는 거 보시니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가 먹을 건 걱정 없다.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군량미인데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우리는 끝없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싸움을 우리가 이긴다. 저분이 왕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아직 이 정도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그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한다. 당연히 그가 이룰 이스라엘의 회복도 매우 특별하여서 단순히 지상에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으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신령한 나라를 이룰 메시아이다. 그 신령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가 극복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실제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나기까지는 이 질문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반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질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질문이 비교적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너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진정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가 이룰 일이 단지 세상에 인간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선하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신령한 나라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죄의 세력을 이기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없앨 너무나 특별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자신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바리새인들 앞에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이 질문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성경이 그토록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들을 낫게 하고 죄를 상징하는 병을 극복하게 하고 또 그 죄를 조장하여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실 때 그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역사에 취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보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나라를 이룰 것 같지 않거든요. 빨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서 군사제도 정비하고 뭐 여러 가지 정비해서 로마하고 싸워야 될 텐데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하고 다니시고 저기 사람 별로 없는 데 가셔서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이 보았을 때는 이상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참된 메시아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가 가르친 모든 가르침들, 말씀들, 성경을 구약 성경을 옳게 해석하신 모든 말씀들도 바로 예수님 자신이 참 그리스도임을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을 이제 골탕 먹이려고, 저 같은 사람은 마음이 나빠서 퀴즈를 내거나 질문할 때 아, 좀 어려운 문제를 내서 못 푸는 걸 좀 봐야겠다, 골탕 먹는 걸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예, 종종 갔는데요. 예수님은 사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으시고 이 바리새인들을 일깨워 주고자 하시는 선한 마음이시거든요. 동일한 그런 맥락으로 예수님께 사실 이 질문들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특히 제자들에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저분이 누굴까? 저분은 엘리야가 아닐까? 하박국의 마지막에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아닐까? 아, 그러면 그가 진정한 메시아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물으셨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옳게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당신이 바로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은 결국 어떤 말이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답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여서 그렇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내 삶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확고함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을 통해서 유아세를 받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장성하면 크면 입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입교 때 물어보는 질문은 한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물어보지만 그런데 종합해서 사실은 하나를 묻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참 메시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세상 나라를 일으키고 지배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속하게 하실 거룩한 나라, 그러기에 죄가 없는 나라, 그러기에 거기 속한 백성들로부터 죄를 극복하게 하고 그 죄인들이 죄를 물리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메시아,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참 왕이요, 영원히 나와 함께하며 나를 다스리실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 됩니다. 그것이 세례에 합당한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이 메시아의 특별함을 시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메시아는 세상 왕과 다르다는 점을 제사장의 측면에서 또 밝히고 있어요. 그 멜기세덱의 그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또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왕이면서도 제사장입니다. 진정한 왕이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그런 왕이면서도 또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들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짐승을 죽여야 했고, 그리고 이 제사장도 사람인지라 나답과 아비우처럼 실수하면 죽기도 하고 영원히 살지 못하여서 계속 바뀌기도 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7장 우리 설교를 들을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지금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하신 이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인지라 마치 아브라함 때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십일조로 드렸던 그 신비한 멜기세덱처럼 사람으로 낳지 않고 분명 우리의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의 후손인데 그가 사람인 레위 지파가 할 수 있는 그 일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참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시편 110편을 통해서 일깨우고 계시는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한 나라 속에서 또 우리의 어떤 편리나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정도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힘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왕이고요. 그거는 세상의 메시아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냐면 바로 이 진정한 메시아의 면모.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의로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기뻐 받게 하시는 또 그분과 함께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사실은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즐거워하고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요.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질문은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 질문을 꼽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여야 하는가? 진정한 메시아는 누구인가? 이 서기관이 지난 시간에 보면 서기관이요 대답을 잘하였지만 주님께서 뭔가 좀 부족하다는 듯이 이렇게 답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가깝다 라고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앞에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들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들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다 또 이웃을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이 서기관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주님의 가르침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결국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규례들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들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없으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배제하고 치워버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율법에 대표적으로 제사법이 있잖아요. 이 제사법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피 흘리게 하는 거고요. 제사장이 백성들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사이에 제사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메시아를 알게 하신 것이거든요. 다수의 의식법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메시아를 올바로 이해하게 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실 도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특히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도 그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과 윤리여서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인상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 이것도 그리스도의 오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사실 그분이 연합해 주시지 않으면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가장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장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요. 가장 가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시면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이 율법 준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율법 준수는 사랑이 선행해야 합니다. 사랑이 선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 그와의 연합이 선행해야 합니다. 율법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장차 올 메시아, 메시아의 고대함으로 그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처럼요. 바로 이 사랑이 선행해야, 이 연합이 선행해야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연합이 선행해야 진정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로 가보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부터 좀 길지만 11절까지 천천히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게 인식이 앞서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오심이 선행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주지 않으시면요 복음도 믿지 못해요. 믿는 것도 그런 면에서 은혜입니다.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는 것도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 게 선행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인정하여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성경을 다 파악하여서 와, 이 신비가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걸로 우리는 인식하고 뭐 그것이 맞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연합해 주심이 먼저 선행하고 있고요. 그것도 영원전에 작정됐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 모든 일이 작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고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돼요. 왜 우리가 사랑이 되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계시니까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의 사실은 깊은 뜻은 그러한 것이에요. 이기적으로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의 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고 언제나 나보다 선행하시는 그런 존재로서의 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나, 그런 나로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쭉 설명드리는 이런 사실들이 복잡하십니까? 그리고 별로 이렇게 현실감이 없으십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 땅 이런 걸로 재테크한 이런 강의가 있으면 정말 벌떼같이 몰려가서 그 얘기를 주의 깊게 듣고 정말 영혼을 다 드릴 것처럼 거기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요즘 그 입시 제도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이번 수능 때 정말 잘 볼 수 있는 그런 요령 이런 거 알려준다 한다면 모든 젊은이들과 부모들이 다 달려들어서 거기에 온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좀 고급한 얘기를 해볼까요? 사람들이 이루어낸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러한 학문들이 있죠. 거긴 과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학이라든가 많은 학문들, 예술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다가가서 그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지식은 제가 설명드리는 이러한 지식들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일리가 있고 잠시 동안 사실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화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큼은 지금까지도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존속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원니스트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 과학자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는 원자 모형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제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있는 원자 핵이 있죠. 그 주위를 전자가 도는 이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이 이 러더퍼드거든요. 1910년대에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실을 밝혀내고 이렇게 정말 작은 사람의 눈은 보이지도 않고 장비를 들이대야만 혹은 수학적으로 풀어내야만 겨우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작은 세계가 우주랑 비슷한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도는 그것과 유사하게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도는 이 모습이 너무나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처음으로 혼자만 안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야, 얼마나 떨렸을까.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세계가 큰 세계가 유사하다는 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앞에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그런 벅차오름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진실, 하나님께서 알려게 하여 주신 진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되셔서 믿는 나를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모든 것들 대신 치러주셔서 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성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놀랍게도 그와 연합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진정한 사랑이 된다,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차갑기 차가운 이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엄청나게 큰 세계 가운데 작고 작은 지구상에 있는 또 작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사실 앞에 여러분 잠이 안 오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께 주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큰 충격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식을 정말 깨닫는 순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다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질문으로 시작된, 그래서 깨닫게 되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극적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사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보편적인 은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직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놀라해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진리, 이 말씀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저도 좀 깨닫고 싶어요, 기도해 보세요, 구해 보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현상교회가 오늘 이 주님이 던진 이 질문 앞에 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올바른 답을 가지고 그 답이 정말 살아있는 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정말 꿈틀대게 하는 그런 답이 되어서 힘있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친구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피조물로서 높여주시는 그 영광을 믿음 안에서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물으셨던 이 질문, 너희는 메시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진정한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성경이 가르치고 예표하고 설명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하실 그 큰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차곡차곡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험난한 세상에 대해서도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얽매이지 않고 영원히 존속하게 될, 우리가 속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사모하며 그것을 즐기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을 더욱더 참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지내며 그분과 하나 되어며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가며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존재가 되어갈 수 있도록 현상께 온 교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드림이 그냥 세상에도 흔하게 있는 그런 어떤 헌신이나 혹은 어떤 뭐 기부나 이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라님을 깨닫고 아낌없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의 부유한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믿음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오늘 들은 이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소용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